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기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기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환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잡혀서 그 두 번째 변호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자기 변호는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나쁜 분위기를 가지게 됩니다. 23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도 22장 21절 보시면 옆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둘 다 바울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잘 새겨듣고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할 만한 내용을 저들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유전을 따라 율법을 지킨 같은 민족이요 형제요 신앙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비난과 증오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신자로서 바울 편이니까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 이렇게 왜들 저럴까 쯧쯧 하는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들은 저들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 바울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덕 보는 것도 없고 무슨 크게 유익한 어떤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 율법대로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더 죽을 맛인 겁니다. 바울이 믿고 바울이 목적하고 하는 모든 내용과 지금 유대인들이 반대 입장에 있고 특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인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면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죄인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해서 바울 편을 따라든가 아니면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야 바울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 회개하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쪽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옳은 걸로 생각하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미친 자들이고 변절자로 보이겠죠. 저들의 회심이 변심하라는 뜻으로 보이지 정당한 내용과 어떤 자리로의 초대라고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이고 확신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마음속에 여러 요소로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돌아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몇십 년 혹은 전 인생에 걸친 회의와 갈등 속에서 간신히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자기가 결정을 한 일도 없이 부모를 따라서 혹은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아내를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신자 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혹 마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항복과 공감을 다 가지시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 공감과 합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신자가 된 분은 자기가 온 이 결론에 도달한 이 일이 어떤 과정과 경로와 그 논리적인 그 단계를 필요로 한 것인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 옳으냐의 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자기한테 뭐 설교를 하더래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시오 그랬더니 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러더래요. 정신병이냐 정신병자죠. 옆에 섰던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내가 언제 널 보냈냐 그러더래요. 이제 훨씬 중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나 그게 뭐가 맞냐 그러는 사람이 둘 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언제 너 보냈냐 그러는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람이 갖는 판단의 한계로는 네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인간이 기독교적 신앙, 절대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이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며 여러분들이 남들과 이 신앙적인 논쟁을 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둘이 똑같이 신앙이라는 단어로 또 종교라는 단어로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르죠?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 신앙과 이것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진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두 개가 다 신앙, 종교, 믿음 그렇게밖에 쓰일 수 없습니다. 그게 뭘 다른 단어를 쓸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능력이 그걸 더 이상 판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갖는 본성적인 종교심 이 자연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간의 어떤 정신활동이죠. 사상이요 높은 철학입니다. 근데 인류 문명이 지금 이 시점까지 오는 동안에 철학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은 원래 신앙과 비슷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절대 진리를 규명하자는 작업이었습니다. 철학의 원 주제가 절대 진리를 규명하자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칸트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이 초월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있고 종교가 존재한다면 그 절대자에 관한 문제일 텐데 절대자는 초월에 계실 것이고 그 초월의 영역은 인간의 이성이 감지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철학은 그 이후로 철학의 고유의 영역과 책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헤겔에 의한 변증법입니다. 절대를 찾아간다는 데서부터 절대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의 진화입니다. 인류 문명이 좀 더 나은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을 추적해가는 것이라고 철학의 명제를, 책임의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어떤 벽에 부딪히냐면 절대 목표와 절대 내용을 목표로 하지 않자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뭐가 난 겁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는 절대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방향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평양을 가자면 여기서 북으로 가야 될 것이요, 부산으로 가자면 여기서 남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이 어딘가 없고 막연하게 더 나은 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더 나은 것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그 변증법이 어디로 가냐면 실존주의로 바뀝니다. 오늘날은 훨씬 세분화되고 첨예화한 실존주의에 와 있는 셈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가치라는 것, 의미라는 것을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저는 날이 좀 추워지면 많이 그 추위를 타는 편이라서 남보다 일찍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세탁을 입고 있거나 잠바를 입고 있으면 주성호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 아니 왜 그러세요? 뭐가 추워서 그러세요? 그래요. 아니 뭐가 춥다니, 내가 추운데, 내가 추워서 잠바 입었는데 왜 추우냐, 이런. 성경으로는 못 당하겠으니까 괜히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내가 춥다는데 왜 춥냐는 게 말이 돼요? 이 실존주의가 갖는 하나의 분명한 그 뭐랄까 정확한 기준이고 그 가치요, 그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는 결국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춥다고 느꼈다고 해서 그때가 겨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추워서 두꺼운 잠바를 입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그때가 겨울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름에도 춥다고 느끼면 잠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은 춥습니다. 내가 춥다고 꼭 겨울은 아닙니다. 내가 덥다고 꼭 여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건 철학 자체가 절대와 전체를 추구하고 규명하는 것을 포기해서 생긴 기준인데 오늘날 우리 개인들이 갖는, 자연인이 갖는 종교심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정신활동이요, 그 사상이 가장 고급한 경지를 가자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갖는 종교심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선, 의,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만나죠. 왜 예수 믿는 너희만 옳다 그러느냐? 너희는 성경 보고 예수 믿어서 착해지는 것이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 들여서 착해지고 우리는 술 먹으면서 착해지자는 거 아니냐? 세상에 나쁜 술 먹어서 없애자 이러면서 우리도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착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개인이 얘기하는 착하다지, 개인이 설정한 선이지 전체 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선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인간은 정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 선이다, 의이다, 종교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맞는 것은 인간의 사상, 정신활동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지요, 거기서 만들어낸 내용이고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형이 상학 이퀄 영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형이 하학이 물질적이고 물리학적인 얘기라면 형이 상학은 훨씬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물질계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계를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것은, 그리고 자꾸 금욕적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본성적인 신앙심과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정신계로 가는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신계이기 때문에 물질계를 외면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이 오락을 삼간대든가 무슨 뭐 음식을 삼간대든가 금욕적으로 가는 것이 신앙과 이렇게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번 특별한 교회 전체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봄에 있는 재직 수련회가 있고 여름에 있는 여름 수련회가 있고 가을에 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셋은 다 다릅니다. 재직 수련회는 그 완전히 간부들 교육을 시키듯이 아주 그 강도 높은 기독교 신앙 봉사직에 맞는 이런 훈련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들을 중요한 강의들을 모아놓고 하는 모임입니다. 여름 수련회는 놀러 가는 겁니다. 따로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노시면 요즘 세상이 참 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서 물드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거룩하게 그러나 재미있게 놀자는 것이 여름 수련회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제가 밤에 보니까 어떤 방에서는 밤새 찬송 부르고 기도하더라고요. 노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노는 게 겁이 나는 게 재미있지만 이거는 정신활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노는 거는 저는 여러분이 감당만 한다면 가서 고시도파고 포카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만 한다. 여러분이 감당을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풀어놓고 저만 몰래 하는데 그것 자체에 죄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죄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 듣고 가서 물질적인 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이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고시도치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고 살벌해지는 분위기로 안 가고 이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그쪽 놀고 시간을 낭비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팽개치는 자리까지 안 갈 실력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옆에 앉아서 저 광이나 팔고 계세요 하진 말고. 그래서 이 형의 상학적인 것이 즉 정신적인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적 신앙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뚱아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이요. 좋은 옷을 입는 것과 좋은 놀이와 즐겁게 사는 것을 즉 문화활동을 창조하셔서 허락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소망도 이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고 우리가 갈 천국도 예수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워싱턴하고 세시서 이렇게 째려만 보고 있는 데가 아니라 거기도 가면 문화활동이 있고 아마 충분히 오락활동이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 있고 물질계입니다. 가는 것도 이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요 의미를 부여하며 인격적 존재인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목표를 부여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을 기뻐 받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활동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얼마나 머릿속에 기독교적인 것을 넣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몸뚱아리를 움직이느냐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고마운 성도들이 누구냐면 이름 없이 빚 없이 이 집회에 참석해 주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죠? 이렇게 묵묵히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무시다 가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뭐 와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저 왔습니다 이러는 것이 센 게 아니고 무슨 큰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것이 센 게 아닙니다. 고맙죠. 더 많이 일하는 것 고맙죠. 열심히 참여하는 것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가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있다는 것이 센 겁니다. 그 자신이 괜찮은 겁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십시오. 뭐 이 얘기 듣는 중에 깨어나실 거 없습니다. 계속 주무시고 계셔도 됩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그런 절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에게만 절대 목표가 있고 절대 주권이 있고 그로부터만 모든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다는 걸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만나면 대화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화가 가능하냐? 대화가 가능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떡하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어떻게가 없거든요. 우리가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을 봤기 때문에 계신 걸 알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를 아직 안 찾아오셔서 그가 못 만난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사고의 뭐 저 능력으로는 그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의 절대자, 절대 진리, 절대 목표, 절대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하느냐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가 만든 종교가 그렇다면 내가 만든 종교는 이거다 이거죠. 네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왜 네가 만든 건 유일하고 내가 만든 건 틀렸다 그러느냐 라는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니까 저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정신세계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서 다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만났더니 이렇고 이렇더라고 한 얘기가 저들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만든 정신 그 문화란 말이에요. 그 네가 만든 거는 우월하고 내가 만든 건 열등하다고 그러냐라는 싸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 네가 혼자 오라가지고 우리 모두를 죄인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를 뭘로 변명하죠? 자기가 유대인들과 다르게 된 이유를 뭘로 변명해? 내용으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난 주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거 외엔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를 만났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주를 직접 배워서 이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 쪽에서 보자면 이게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는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이, 절대자를 만난 신앙과 절대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정신 문화로서 종교적 그의 어떤 형이상학적 사상으로 갖고 있는 것과의 대표적으로 어디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베타성입니다. 베타성. 베타성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해서 베타성이 좋게 말하면 유일성이죠. 유일성이란 건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빼놓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아무리 세상 사람 눈에 착하게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성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왜 너희만 오르냐? 너희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딴 거에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우린 뭐죠? 착하게 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싸움이죠. 하나님 그분의 문제죠.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다. 어찌하여 너희만 오르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유일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배타성을 부작용으로 갖는다면 저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저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는 그들은 포용력이 있다 이거죠. 기독교 신자들은 편협하고 자기네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 이거죠. 그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음 네 가지 답 중에 정답을 고르시오. 무엇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입니까?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나왔는데 2번이 답이라고 합시다. 그럼 2번이 정답이면 1, 3, 4번은 뭐가 됩니까? 틀리는 게 되죠. 정답은 배타성을 가집니다. 정답은 유일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배타성을 가집니다. 진리란 그렇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꼭 반대적으로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배타성을 가집니다. 그럼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4번도 좋다는 건 뭡니까? 정답이 없으면 포용력을 가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건 포용력이 아니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유야 무야입니다. 이건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는 너무 편협한 것 아니요? 정답을 한 두세 개 만들면 어떻겠어?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뭐다? 직선이다. 그 다음 거는 다 뭐예요? 직선이 아닌 거죠 뭐. 직선을 두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편협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다고 해서 편협하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풍성하다는 건 뭐냐 하면 다양하고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등산을 가자 그랬습니다. 뒤에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노란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김밥 싸오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 싸왔습니다. 이게 다양입니다. 그건 백두산을 가는 동안, 즉 그 등산을 하는 동안에 수용되는, 포용되는 내용의 넓입니다. 빨간 옷을 입어도 되고 파란 옷을 입어도 되고 그걸 섞어서 입어도 됩니다. 뒤집어 입어도 되고요. 김밥을 싸도 되고 비빔밥을 싸도 되고 냉면을 싸와도 됩니다. 그 내용의 풍성함입니다. 이건 다양이요, 부요입니다. 획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어디를 가자는데 한 칼라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빨간 옷을 입고만 와야 된다. 김밥만을 싸갖고 와야 된다. 획일은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절대적인 목표가 없어서 그 목표에 도달할 현실적인 과정이 없으면 획일은 사실 드러납니다. 내가 백두산을 가기로 했으면 남쪽에서 오르든 북쪽에서 오르든 동쪽에서 오르든 목표만 같으면 서로 간에 싸울 일이 없는데 절대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무엇으로밖에 서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런 획일성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성 가진 사람 다 모여라. 최시성 가진 사람 다 모여라. 빨간 옷 입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밖에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의 경우에 획일성과 편협성이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신자들을 공격할 때 신자들은 배타적이요 편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그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못 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못 참아요. 이번에 제가 어디 그 집회를 좀 지방에서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흘을 저녁마다 그 어디 가까운 기독교 경기도에 있는 가까운 어디 조그만 마을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둘레둘레 보다가 뭐 어떤 음식점이 잘하는지 몰라서 몇 개 없는데도 다 이렇게 보니까 변변치 않아 보여서 살피던 중에 아무래도 그냥 요리가 안 돼 있는 음식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제 삼겹살집을 찾아갔어요. 저는 그거 먹는 대로 소화될 것도 없이 그냥 이 피부에 와서 그게 쌓였으면 좋겠어요. 사흘을 연거푸 먹었는데 우리가 사흘 먹는 동안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를 파는 집이니까 술도 함께 팔아요. 저희 옆 테이블에 사흘 내내 팀을 바꿔서 한 팀씩 꼭 있었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이. 첫날은 50대 전후한 팀이 한 테이블 있었고, 두 번째 날은 30대를 전후한 젊은 분들이 있었고, 사흘째는 아주머님들이 한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술을 드시면서 계속 싸우시더군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는 안 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끼리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누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 그놈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세 개가 다 공통되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부 자식이 반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흘 내내 그 싸움을 들었습니다. 누구 있지? 인사를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 이게 편협한 겁니다. 이게 회길이고. 절대 목표가 있으면, 절대 목표가 있으면 그런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국방부 장관 때문에 매우 속을 썩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그 교만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료들이 그 국방부 장관 때문에 애를 먹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을 부른 적이 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더니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접실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야 만났습니다. 잠깐 나온 겁니다. 그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못난 대통령이 자기 덕분에 대통령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잠깐 뭐 전달할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나오는데, 수행했던 다른 장관들이 불쾌한 거죠. 지가 뭔데 정말. 국방부 장관이면 분명 서열이 아래인데 대통령이 만나지도 안 만나주고 찾아와서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만나고, 그것도 오만불손하게 만나고 획 들어가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불평을 합니다. 각하, 저런 놈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 전쟁만 이겨준다면 그의 말고삐라도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게 포용력이죠. 그 포용력이 왜 생기죠? 절대 목표가 다른데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때가 전쟁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우식이 어따 대고 하고 그냥 한 대 쳐버리지 않았겠어요? 신자와 갖는 배타성이란 건 어디에 있죠? 목표,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배타성입니다. 이거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죠?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신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해서 지금 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번씩 일곱 번을 참아라죠.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라 아닙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아닙니까?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르면 심리를 가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포용력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가졌던 이런 신앙상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저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도 저들은 그것이 우리의 정신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세상 사람은 신자를 향해서 네가 가진 것이 더 낫다면, 네가 가진 것이 진짜라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증거는 사실은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우리 신앙의 유일성과 그 배타성을 고집할 때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낫다는 걸 무엇으로 보이라고 먼저 그럽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처형을 할 때 뭐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오느냐 하면, 네가 옳고 네 말대로 우리가 잘못이라면 너는 왜 죄인들하고 친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죄인들하고 친구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네가 죄인들하고 노는 것은 정신연령과 도덕성이 비슷하기 때문 아니냐 이겁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신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 너희 죄인은 세리랑 같이 노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밤낮 먹고 노셔? 왜 그런 다양한 것이 생긴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야 할 이유가 있죠. 도덕이 끝이 아니니까, 윤리가 끝이 아니니까, 영적인 것과 생명되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경직된 신앙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율법과 율례들이 갖는 내용을 저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즉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셔서 일부러 그렇게 부딪힌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신자는 분명히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가진 신앙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도덕성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덕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경지까지입니다.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고급한 정신적인 경지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자기를 흠없게 하는 것은 인간이 윤리와 도덕으로 추구하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망하는 방법은 윤리와 도덕 속에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 영적인 우리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너희가 가진 것만 옳다고 구느냐라고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이 가진 것이 옳다라는 말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더하는 지점을 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더하는 지점.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논쟁하고 토론을 해갖고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믿고 살아온 삶을 따라오도록 항복시키는 것으로 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셋이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요. 불행히도 그리고 매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둘이 다 불신자고 술을 몹시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일찍부터 이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신자들 중에서 그 친구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게 하는 때보다 밥맛 없게 노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이름을 못 밝히겠습니다만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삐쳐갖고 또 가진 마십시오. 혹시 또 압니까? 변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밥맛이 없느냐 하면요, 이 유일성과 배타성을 내용으로 갖고 있지 않고 우월감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문제에 반발을 해서 상식, 교양 이쪽을 치중해버렸습니다. 누구와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꼭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확신 있으세요? 오늘 죽으면 어디 갈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옷 잘 입으셨네요. 아주 센스가 뛰어나시군요. 이렇게 하자고요. 뭐 만나자마자 도끼 눈을 띄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럴 필요 없더라 말이죠. 누가 술 먹는다고 갖고 아니 그 비싼 돈으로 이따우 술이나 먹고 그저 주정이나 하고 아무데나 오줌이나 싸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럴 거 없다고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앉아서 자긴 먹기 싫으면 저같이 안주나 축내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남 술 잘 먹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그랬어요. 저는 옆에서 이제 안주나 작살 내고 있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술은 왜 먹냐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명답을 저한테 했습니다. 약이야 약 써. 애들은 못 먹어. 저쪽에서 보면요 우리가 애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누가 옳으냐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이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항복시켜야지 누가 옳으냐 그래갖고 누가 팔뚝 굵은가 대봐야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건 참으로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협한 것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 가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 믿게 할 틈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많이 한이 됐습니다. 죽어서 같은 곳에 못 가게 생겼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한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다 1년쯤 같이 살면서 아주 매일 세뇌 공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면 밥 안 줄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냥 밤에 일어나서 갑자기 깨워갖고 믿어 안 믿어 해가는 베라벨 방법을 다 썼더니 이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태껏 안 믿어요. 제 마음에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앙적으로 저는 항복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내용을,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거 여기서는 탈락해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을 모두가 항복하고 감동하고 만족하게 소유케 할 것인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가슴에 정말 그 맺혀있는 사연입니다. 무슨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서 있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익히 이 문제를 알아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설교자가, 목사가 가지는 가장 큰 목표는 이겁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말장난이죠. 결국 이것, 우리가 주를 만난 것, 그것이 설교자를 통하여, 한 인격과 존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들었으시고 제 존재와 제 삶을 써서 내가 만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항복시키셨던 것까지 항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간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방법은 모릅니다. 어떤 땐 그래서 농담을 하고 어떤 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그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답답하니까 말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합니다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가 가진 바 이 내용을 남에게 나눠주는 이 일이 너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므로 섣부른 말을, 급한 마음을 쏟아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에 아직 완전한 항복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 혹은 이걸 생각해 보신 분이 적이 없는 분, 양쪽에 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확인과 또 이렇게 열심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좀 흘러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론 내면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도덕 이상 나가는 신자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자존심 싸움에서 양보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며 남을 죽여서 내 이익을 보지 않고 내가 죽어 남의 이익을 보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박애주의라고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고 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은 약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 아무것도 지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이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목을 뽑고 눈을 모으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런 실천과 병행될 때 저들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지 않고 곡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의 길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죽는 일, 땅에 심기우는 일을 즐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알게 하신 것들로 힘을 바라기